시간 조금 전 봉독한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가정의 달 첫 번째 메시지로 크리스천 부모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첫째 주일이었던 부활절 설교 시간에 서론에서 저는 우리가 전자 제품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고 또 성능과 옵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여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단 하나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또 그때 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타락하고 의에 대해 무능해진 우리들을 속량할 몸값을 전액 지불하신 분, 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신 분,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구원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 것들이 많지만 구원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초이스가 단 하나밖에 없고 한 분밖에 없다는 점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구원의 유일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자에 대한 유일성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 구원을 받는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구원의 유일성에 포함된 사실입니다. 구원자만 유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도 한 가지 길, 곧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유일성이 구원자에 대한 유일성일 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유일성이기도 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사실이 어디에서 많이 드러납니까? 한 사람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역교회 멤버가 되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 지도를 받으며 지내다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어느 정도 조리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회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또 그가 생각하는 안정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았을 때 그의 생각이 불신자들의 생각에 비교할 때 그렇게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 안정적인 결혼과 자녀 양육, 안정적인 건강과 노후 계획 등 세상 사람들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삶의 목적이 그의 생활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 하나가 아니면 다른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길, 곧 인생이라는 길이고요. 구원의 길은 악인의 길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의인의 길, 의인의 인생인데 말씀입니다. 올해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기독교인의 가정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오직 예수라고 강조하는 만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크리스찬 가정에 일반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생활의 모습을 일으켜 나가는지 함께 헤아려 보겠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소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녀를 가지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라는 구원의 구호를 더욱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기뻐하고 바라며 또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사사기서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사사기서 2장 말씀으로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세대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스라엘의 그 1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세대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차세대, 그 다음 세대, 그 사이에서 세대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때 결론적으로 당시 세대 교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형편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세대 교체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사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1세대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크리스천 부모의 소명에 대해 묵상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저의 의도는 자녀들이 믿음 없이 장성하게 되는 잘못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 사실은 확실한데요. 첫째로 자녀가 분가할 때까지 그를 양육하는 1차적인 책임이 그의 부모에게 있다는 점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 정착 후에 차세대가 보였던 그 불신이 그들 부모의 세대가 추구했던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차세대의 불신이 그 부모의 생활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 대니얼 에이켄은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Marriage is two sinners living in close proximity. 그러니까 결혼은 죄인 둘이 아주 인접한 공간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부모의 품에서 크고 장성하도록 그렇게 뜻하시고 의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줄 책임을 그 부모에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죠. 그 인접한 공간, 가정이라는 인접한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말보다 부모의 행동이 더 큰 영향을 입히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그 인접한 공간 속에서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아빠와 엄마의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뚜렷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점에 대해 가나안에 정착한 부모 세대는, 그 1세대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보고 자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보고 자라게 되는 우리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보고 자라도록 뜻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입니다. 조금 전 제가 다시 읽었던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차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다,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특히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언어에서 지식이 있다, 지식이 없다, 그 이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한다면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정보 차원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안다, 알지 못한다라는 그 표현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드는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다라는 표현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안다라고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가 그 사람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를 알아? 중요한 것은 무명인이 유명인을 아는 게 아니라 유명인이 무명인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어떤 논리에서 그 사람이 너를 알아? 라고 할 때 무엇을 뜻합니까? 당신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냐?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안다,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의미로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차세대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 부모를 통해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한 분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들의 부모님 세대 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받들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알려주시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그 차세대가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보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엄청나고 기적적인 일들을 몸소 체험한 부모님과 인접한 공간에서 살아왔던 그들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입성과 점령에 대해서 왜 들어보지 못했겠습니까? 참 자주 들었겠죠. 오늘 본문 7절을 가보시면 그 가나안에 입성한 그 첫 번째 세대, 제 1세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노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그것이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무너지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 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는 일들, 이런 일들을 그 가나안 땅 점령했던 세대가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그 차세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 10절의 말씀은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던 그들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 인격적으로 받들고 신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와 부모님 세대에 행하셨던 일들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지 연결을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들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기적적인 역사,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참 좋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지난 세기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20세기 첫 절반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나라의 주도권을 빼앗긴 일정시대, 그리고 또다시 그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일어난 전쟁, 이런 비극의 연속이 지난 20세기 한반도의 첫 상반부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나라를 되찾고 3년이 넘게 진행된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나라가 이제는 잘 사는 나라의 대열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고 전쟁을 몸소 체험한 세대는 한반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언제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전과 같은 어떤 조짐이 보이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이런 반면에 전쟁을 치렀던 세대의 손주뻘되는 오늘 차세대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그 모습을 보자면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한국이 다시 가난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너럴라이즈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차세대가 보였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특별히 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세대가 교체할 때 세대와 세대 사이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전 세대에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세대는 그것과 자기 자신의 삶을 연결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들의 부모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세대 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어떤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하겠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 1세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했던 그 1세대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서도 주야로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라, 여러 가지 절기들, 예를 들어서 유월절, 대속죄일,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이런 날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차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도 잊지 않고 그들도 배워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역사와 지금 차세대의 상황을 연결을 시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로 시작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생활을 보자면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모세가 인도했던 세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세대,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들의 그치지 않는 불만이 바로 그 한 가지 실마리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전 세대에 지속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음식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물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안전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여행 행렬과 노선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에 대해, 결국 하나님에 대해 불평 불만을 쏟았던 세대가 그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불평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신 땅에 무단침입해 있는 그 민족들, 그 민족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쫓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또 이방 민족의 종교에 비해서 이스라엘 예배의 형식을 비교해 보면서 불만을 표합니다. 그들의 불만이 어떻게 드러나죠? 그 이방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불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배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길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라갔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몸소 체험하면서도 불평불만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그들이 어떤 처지였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지 그들은 잊고 살며 결국 엄청난 은혜 뒤에도 불평불만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들의 삶은 날이 지날수록 이전에 그들이 속했던 위험과 불안감에서 멀어지고 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위험과 불안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은 이전의 상황에서 거리가 먼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낭떠러지 가장자리예요. 그러니까 몇 인치만 움직이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야 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의 연속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 걸음을 디디지 못할 만큼 위험한 그런 길을 걸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의 길이 낭떠러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평지를 향해 뻗은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걸음을 디딜 때마다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한때 낭떠러지 가장자리를 걸어야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삶이 나쁜 삶이 아니에요. 그건 참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귀한 삶이에요. 하지만 내가 때로는 낭떠러지 가장자리를 걸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지켜주셨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평지를 걸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멈추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또 다른 이 시대의 우상에 빠져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컨트롤이 없는 것 같이 느끼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 마음 중심에서 감사드리는 삶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넉넉한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날 그 은혜에 대해 이렇게 감사드릴 때 우리는 그날의 낭떠러지에서 오늘의 평지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실감을 하고 감동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자리에서 걸었는데 떨어질 뻔했는데 이제는 떨어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자리로 왔다. 그 경로가 무엇인가? 그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여정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마지막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 거리는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켜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그 은혜가 비교적 적게 느껴져요. 짧은 거리 동안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시작한 자리가 언제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칫 떨어질 뻔했던 그 낭떠러지의 위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얼마나 멀리 안전한 곳까지 올 수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실감하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시대 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킬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절대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도리에 충실하면서 날마다 감사드리는 생활을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읽어 나갈 때 그 은혜가 자기의 삶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할 기회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그 은혜의 감동이 살아있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감동이 그들의 생활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 보는 앞에서 감사드리는 생활을 살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거룩한 삶을 보고 자라도록 뜻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시면 사사기서 2장 그 초반 말씀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한 그 1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그 차세대가 아니라 그의 부모님 1세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의 상당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 거민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기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땅 거민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그 1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1세대가 떠난 후 그 차세대의 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조차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작가 데일 랄프 데이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처음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엄청나게 혁명적인 선전을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창세기 1장이 왜 엄청나게 혁명적인 선전이라고 부르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드러나는 신, 여호와라는 신의 모습은 아내가 없는 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성관계를 안 하는 신, 그러니까 성관계는 성경에 의하면 인간에게 속한 행위이지 여호와에게 속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혁명적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혁명적인 일이 됩니까? 이집트와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에서 그들의 신들은 서로 아내와 남편을 삼고 아이들을 낳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바알이라는 그 신은 그게 이제 고유 명사로 특정한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도 되고 또 그 이방 신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고유 명사로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로움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이라는 여신과의 성관계로 인해 자녀를 낳고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그들의 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한 분이세요. 혼자 계신 분이에요. 아내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형상 만드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공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어떤 우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신들의 형상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 위엄의 모습 앞에서 기도를 하면 풍요의 신이 자녀를 주고 풍년을 보장해 준다는 그 이방 종교의 가르침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현혹됐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막연하게 느껴지고요.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이 풍년이 들고 자녀가 생기고 하는 이런 것을 보장해주는 신, 아, 그 앞에 내가 한번 절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날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차세대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을 기억을 할 때 이른 아침에 새벽기도 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들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보내는 부모님의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부모님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기 시작하고요. 결국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 결혼과 자녀 양육, 건강과 노후 계획 등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생활 속에서 보고 자란 것입니다. 나중에 와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새벽기도 나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주일날 완전히 그 하루를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장성하면서 그것을 평가하자면 항상 그런 것 아니고요. 제너럴라이즈를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 구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곳에서 똑같은 삶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결정을 하며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과연 세상이 줄 수 있는 똑같은 목적, 똑같은 열매들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길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의 열매라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죄와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요? 모든 종교는 자신의 의로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인 반면에 오직 기독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단 한 가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모든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인간의 모습으로 드렸다는 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론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의로우심을 바탕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요? 나의 의로움, 나의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 나의 그런 모습들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열매 중에 오직 기독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열매는 구원의 확신. 죄인 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기독교의 열매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죠. 그 중에서 다른 어느 종교와 어느 이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곧 죄에 익숙한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고 한때 기뻐했던 일들을 이제는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새 사람이 장성하는 변화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나 그 사람이 장성해가는 이 변화는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변화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성화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면도 기독교는 특이하지요. 동기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모든 죄를, 아내가 남편의 모든 죄를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장 잘 아는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것이 인간 사랑의 이유와 동기가 언제나 됩니다. 그래서 선인장 같은 그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마음과 헌신을 얻습니다. 선인장 껴안아 보셨나요? 우리가 아는 선인장은 조그만하죠. 모조. 그걸 뭐라고 하죠? 모조가 아니라 작은 것. 마이크로. 그런데 뭐 텍사스나 이런 사막에 가면 선인장들이 정말 나무 크기예요. 그 가시가 사방에 나 있는 걸 한번 껴안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껴안는 건 그런 고통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그런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선인장 같은 이웃을 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의 열성을 보이고 교회 생활의 열성을 보일 때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세상이 없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고스란히 원하고 있고 그것을 목적하고 있다면 차세대들이 그것을 볼 때 이제 의식이 깨이고 그들도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가깝게 부모들을 두시고 부모들에게 주신 소명은 첫째, 감사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삶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보고자다도록 뜻하신 것은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사사기서에서 반복되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차세대에 대한 평가가 있지요. 우리 사사기서 마지막 장인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구절인 25절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들의 통치하던 시대를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왕이 없다고요? 왜 없다고 합니까? 그들이 그분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았다.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죠. 자기 뜻, 자기의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차세대를 정리하는 그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1세대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차세대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목적 또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우리 성례식 세례와 성찬식의 언어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모든 것에 참여했죠. 그의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모세 시대 모세와 같은 예외가 있었지만 그 전반적인 그 세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보는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기뻐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겉모습만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종교적인 것처럼 치장을 할 때 그 속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교통정리해 주시는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작가 맷 챈들러는 그들이 그 교회에서 그 사역자들이 통계를 낸 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기독교 자녀들이 세속화되는 곳은 대학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자녀들이 세속화되었다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곳은 그들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시대에서, 그러니까 오늘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절반 순종은 half obedience.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절반만 순종할 때 그 절반 순종은 그 다음 세대에 그분을 향한 full rebellion, 전적 반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고 왕국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 모습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의로운 삶은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이고요. 그분의 의로우심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번에 정기노회 금요일날 갔을 때 Duke University에서 그 RUF, Reformed University Fellowship 캠퍼스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이번에 스탠포드 RUF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기뻤는데 그날 예배 때 그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Duke University에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랄 그런 대기업들의 자녀들, 자제들이 그곳에 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 재벌들이죠. 재벌들의 자녀들이 졸업을 할 때 일관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 하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르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정말 말단 사원부터 시작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기의 가문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오, 훌륭하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와, 명문대 나와서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자수성가해보겠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예화를 일화를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일화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그 모습은 한면으로는 삶에 대해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우면 되는데, 내가 나의 길을 개척해가면 되는데 라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그 일화가 우리 이민사회, 우리 한인 이민사회의 그 가정교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이제 부모가 된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말썽 부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으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아이 이렇게 평가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뭔가 믿음이 없는 아이들, 좀 신실하지 못한 아이들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칫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속에 그들이 믿는 의는 자기 자신의 의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정 속에서 몬스터를, 괴물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무슨 의를 기뻐하는지 보여줘야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분의 의에 비해 나의 의는 비교할 수 없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에 민망해하고 몸둘바 몰라하는 우리들의 생활. 그래서 회개하는 부모님,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 부모님, 교만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면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는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뻐하는 의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그 공간은 참 협소합니다. 인접합니다. close proximity.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이라는 이 단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라고 하십니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공개될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녀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날마다 지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쉽게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몬스터들이 아니라 신실한 차세대들을 길러내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에 소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 이 시대의 차세대들을 위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칫 가정의 그 의미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5월 달을 그렇게 제정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어린이날 또 Mother's Day, 어버이날 연결해 나가면서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공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우리들의 책임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되 겉으로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서 세상이 그치고 세상이 죽고 주님을 기뻐하는 새 사람이 살아나 일어나는 그런 성결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의를 의지하라, 자신의 의를 키워라 하는 그런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감동으로 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기독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부모님들이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자녀분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부모가 되어 그 차세대를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